오늘은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이란 뜻인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나 연예인, 셀럽, 소셜스타 등을 의미합니다. 아마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을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수천, 수백만 명의 충성스러운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을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인플루언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이 단어를 가만히 보는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안수기도를 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악기가 물러가고 심지어 바울이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목격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그 말씀이 지역사회 가운데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지역의 마술사들은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던 주술책들을 나와가지고 나와가 불사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것이 아베 신상을 그 모형을 만들어 팔아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아베에소 지역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에베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로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단순하게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세요. 인플루언서들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펼치신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배하는 크리스천들,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플루언서인가 그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합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주의 인플루언서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최근에 로마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따라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두 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한 길만 걷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애쓰며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서서 돌아보면 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결단하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드리실 거예요. 주님, 제게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제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에 나가 동료들을 대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 상황을 마주하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좋을 텐데 내 마음과 같지 않음에 답답하고 속쓰리고 울화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결단했던 그 온유함은 저기 안드로메다에다 던져버리고 결국 불평과 불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반복되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살며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네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깨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건강지수는 어떠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뜨겁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면서도 보이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그 비참한 하루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 새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 이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이후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포인트가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특별히 13세 이상의 남성은 무조건 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앙심이 적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남성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죄를 쉽게 짓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다잡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겠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한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그들이 다만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매일같이 세 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세 번이어도 좋고 네 번이어도 좋고 다섯 번이어도 좋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한 번은, 너무 적으니까 두 번 정도는, 네, 아침 저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당하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기도는 어떤 한 드라마의 엔딩처럼 오픈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맞춰질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든 나랑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사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무기력합니다. 그 기도가 삶과 사역 가운데 전혀 미쳐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 무엇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기대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스의 대상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범한 범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흐트러져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크리스천들은 주의 나를 더럽히고, 말씀의 가치는 외면한 채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해 내 앞에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을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백성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지 못해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꽤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인플루언서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인플루언서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며 보지 못했던 것들, 내 이상, 생각 이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묵상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매일같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릅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지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시간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랐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이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그 문에 집중되었을 거예요. 정말 멋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문 앞에 앉은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였어요.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가 구걸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문 앞에다 데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이 앉은뱅이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그 자리에 나아가 구걸을 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상황을 상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앉은뱅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자리를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이 장면을 드라마로 그리면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지속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죠. 제 질문 눈치채셨어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람들, 지금 그들이 이 시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행전 3장 가운데 이 기록을 넣어두셨을까요? 제가 2009년에 시카고로 유학을 왔는데 정말 대책 없이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학 와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다. 대학원 다닐 때 아버지께서 영어 공부하라고 그분의 뜻을 제게 누차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다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제 자신을 위해서 벽을 쳤거든요. 그런 못난 놈이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에 온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을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이 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부딪히면 뭔들 못하겠어 라는 패기를 가지고 왔는데 못할 건 없었는데 많이 부딪히니까 아프고 힘이 들더라고요. 당시 주중 미션 중 하나가 영어로 음식을 오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숙제라서 어학원에서 가르쳐준 책을 보고 이제 푸드코트에 들어가기 전에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푸드코트니까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빌딩 앞에 서서 그 대본을 쭉 보면서 혼자 웅얼거리면서 주문 상황을 머릿가운데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오더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쭈글쭈글해져서 소리도 작고 발음도 이상하고 엄청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먹을 것이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런 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하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홈레스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목사님 이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함께 나가서 홈리스들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계신 곳이 제가 유학 초기에 와서 음식 주문 연습을 했던 그 푸드코트가 있는 빌딩 앞에서 서서 구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는 당시에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마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보니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길이 한 영혼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단순하게 앉은뱅이를 보게 되었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성령 충만 받은 이후 언제 어디서든 영혼을 돌아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인플루언서는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성전에 갇혀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나아가서 한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주 전에 스톰이 동북부를 지나갔죠. 거센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쓰러지고 집에 지붕이 뚫리고 전봇대가 쓰러져서 전기가 나가고 참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또한 모든 사고 처리가 잘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역자 카톡창에 성도님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격려와 응기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의견을 나누고 당회 장로님께서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목사님들께서 순장님들과 함께 파악하고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았기에 일어난 일이죠. 인플루언서는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랑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의 역할로 영향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주변의 그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세상 가운데 홀로 된, 상처받은, 버림받은 한 영혼을 주목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인플루언서는요 적재적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야후나 구글, 뭐 한국에서는 다음과 네이버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색 엔진을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세대인지를 나눈다고 해요. 저도 마음은 10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왜 그것을 사용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글보다는 보고 듣는 영상이 훨씬 더 편하고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글로 쓰여진 것을 그냥 보는 것과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들을 보면서 이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자신들만의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여러 종류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자신의 전문 분야, 요리면 요리, 운동이면 운동, 패션, 치료, 물품 리뷰 등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로 편집을 해가지고서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플루언서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요?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발견합니다.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오늘 자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은과 금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나를 보라고 하더니 자신에게 있는 것,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진짜 그 필요한 것을 나눠주죠. 6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바로 예수님.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종종 가짜인데 그 진짜 이름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 영향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함께 보았던 에베소의 지역에도 그 능력만을 탐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마술사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모르며 그 이름의 능력만을 탐했던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모르며 진짜 행세하는 사람들,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서거르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이 비춰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영적인 앉은뱅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문 곁에 앉아서 은과 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고자 하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은 모른 채 매일같이 은과 금을 탐하며 겉을만 회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길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젖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께서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부모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깊은 우물가에서 또한 까마득한 그 절벽 앞에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세상 쾌락을 즐기며 죽음이 목적지인 그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인플루언서로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와 영성사역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 영성사역부 안에 중보기도와 큐티 나눔 방이 있습니다. 큐티 나눔 방에서 1년에 한 번씩 큐티 뱅킷을 하는데, 이제 큐티 방에 속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큐티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올해는 쿼런틴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뱅킷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하기를 잘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뱅킷 시간 가운데 간증 순서가 있었는데, 세 분 다 쿼런틴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느끼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뉴노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은혜의 물줄기가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건적인 능력, 그 구원의 손길이 이 땅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간증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것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먼저는 주님,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의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플루언서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망의 그물에 앉은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가운데 두고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며 매일같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플루언서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보는 귀한 역사가, 또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